역대상 17장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전 과정을 아주 길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시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대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교훈이 될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정제되고 내려온 것들 또 해석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연대기적으로 딱딱 정리되지는 않아서 그 이후에 곧바로 이어졌다 하기는 어렵고요. 정말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이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 통치의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졌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조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한참을 기다려야 남북이 통일될 실제로 통일될 수가 있었고 완전한 지리적 군사적 분열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까지 남북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나중에 남북으로 나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역사가 있지만 이렇게 전 백성의 심정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게 되는 왕조가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지는 상황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전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 올리겠다 하는 신앙적인 열망을 가지게 되죠. 그게 1절입니다.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의 맥락이 사무엘하 7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옆에서 참모 역할도 하던 선지자 나단도 이에 즉각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다윗과 나단의 관계를 보면 참 다윗도 행복하고 나단도 행복하다. 다윗에게는 권력자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할 수 있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나단도 정말 쓴 말인데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군주를 두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나단도 다윗의 말에 즉각적으로 동의를 하죠. 2절입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수많은 시편을 지어 올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토록 중요한 중대사 공적인 일들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나단에게 말씀하기 전에 다윗이 그냥 마음에 떠오른 대로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이라 여러 가지 맥락을 보면 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저 짓고 싶어요, 지어드리고 싶어요 했을 텐데 그리고 그 마음을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조금 그 뉘앙스가 다 담기 어려운 나라라는 단어가 워낙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 영어 번역 쪽에서는 Kingdom of God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헬라어나 이쪽 거로 바실레이아로 하게 되면 좀 더 풍부해지는 그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왕국이 완전하게 안정됐죠. 그리고 성막도 들여오게 되었죠. 백성들의 지지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왕이 신권과 세속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신의 대행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다른 쪽 나라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과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삼권을 분립해서 세속 영역은 왕이 통치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 교육을 하는 부분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일은 선지자에게 각각 분권을 시킴으로써 왕이 타락하지 않고 나라가 신앙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다.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그 나라 모델을 세워나가시는 거다. 지금까지는 사사시대의 영향 아래서 문화 아래서 내려져 오고 있었고, 사울 일대 왕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다윗시대에서 앞으로의 왕조를 세워나갈 텐데 철저하게 왕권과 그리고 제사장, 종교제도와 그리고 세속 통치의 영역을 잘 분권을 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비판하고 또 견제하고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세워 놓으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신을 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왕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범을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시간에 요약된 복음이나 전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에, 대화를 통해 전도할 때에 그 마지막 결실은 바로 이 구원, 영접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끝도 바로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말입니다. 세속 다른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그 열망,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있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왕일 때 세상은 안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면서도 실제 삶은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할때 우리의 신앙은 이중적이고 자기 분열적인 신앙이 돼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국의 왕좌에 앉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줄 알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도 자신이 직접 집전하지 아니하고 또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방식에 철저한 순종을 하는 왕이었다. 이 겸손한 자세가, 이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과 그 신하들을 안심하게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열망도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윗 왕이 성전까지 건축하게 돼서 솔로몬 시대에 건축하였으니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 왕국도 사울에 이어서 실제로는 왕국을 창건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성전까지 자기 세대 자기 이름으로 짓게 되면 절대 반지를 자기 손가락에 끼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괴물로 타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은 다윗에게 이렇게 안개를 지워두신 것이고, 이것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3절에서도 또 다른 22절에서도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또 하신 말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전쟁 영웅으로서 나라를 안정되고 이민족을 제압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성전까지 그 이름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은 짓지 못하게 하지만 거절하지만 내 아들 때에 짓게 하겠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합니다.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이 정말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은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아 언약부터 많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어지는 성경의 언약의 마지막 언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다윗 언약이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주님의 마지막 언약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에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재림 신앙으로 그리고 그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17장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 힘,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국이 되었고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날 다윗이 그 왕좌에 앉아있을지라도 비천한 자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알되 비천함을 모르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 믿고 자기만 충성하는 것 같고 주위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있음을 잊지 말고 나는 원래 비천한 존재임을 결코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3절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은혜를 잊지 않고 비천한 자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고 내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일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의 세상에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